로마서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후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11장 안에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반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어제 본 내용이 6절까지였고요. 그 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제시를 했죠. 바울이 우선은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느냐. 또 예전에 아합 시대 때에 엘리야가 자기만 남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7,000명이나 남겨두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버림받은 것 같고 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놓고 보면 결국 혈통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혈통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또 반드시 버림당하는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나 또 버림받는 것이 혈통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지금 읽은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 7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부류를 사람들을 셋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어떠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 이제 반문을 하죠.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이스라엘이 혈통상 이스라엘이고요. 두 번째는 택하심을 입은 자, 세 번째가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상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구했던 의로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것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택하심을 얻은 자는 이스라엘과 대비를 시켜서 보면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치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것처럼 7,000명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택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도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의로움을 얻었다고 하는 표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구약시대 때 이미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사람들, 또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약시대 때 혈통상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베푸신 약속과 선택,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받는 것. 그게 있어야 이제 진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냥 구약적인 약속과 선택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 아직 택함받지 못한 자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율법을 갖고 있고 구약의 여러 가지 은혜들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그런 자들인 거죠. 그 남은 자들은 어떠해졌느냐? 우둔하여졌다. 우둔하여졌다. 그러면 이 우둔하여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머리가 이렇게 멍청해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리석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게 이제 우둔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 우둔해졌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우둔한 사람, 우둔해진 사람들, 남은 자들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갖고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가지고 있고, 제사제도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과 견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미 받았던 은혜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사환에 불과한 모세에 집중하느라 독생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근데 이 율법에 집중하느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둔하게 된 이유는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에 복음만 딱 붙들고 살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둔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건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결과물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치는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가장 중심으로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면 우둔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참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은사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끔 성령이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얻은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은사들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참 좋은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성령님께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은사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은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성령님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흔히 좋아하는 능력, 신기한 거, 희한한 거, 이런 것만 자꾸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상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또 한국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은사가 풍성히 넘치는데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네. 은사가 많은데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참 이상한 모습들이 생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우둔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놓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도외시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들이 여지껏 받았던 것에 대해서만 부들부들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것만 기준 삼고 있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다 우둔해진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우둔해진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사실 구약 때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8절, 9절, 10절을 보세요. 이게 슬픈 예언입니다. 8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억지로 그들을 뭐 마음을 혼미하게 하거나 그들의 눈을 막 가리거나 이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마음이 혼미해졌어요. 눈을 감아버리고 또 귀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마음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주님이 가득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가득 차이는 그런 마음이 돼버린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밥상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가 도리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봉이 되게 하시옵고. 이와 같이 이미 다윗이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밥상을 주셨는데 그 밥상이 도리어 그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올무가 돼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는 이게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모습인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밥상을 안 차려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고 넘어지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셨느냐?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어. 이스라엘 가운데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 그들이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참 부흥하고 귀한 믿음의 모범을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 그들이 보였던 믿음의 모습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볼땐막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기본적인 반응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 많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이 다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일부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기적들,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했던 말씀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자고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는 하는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남아있어서 이 구원받은 사람을 택함 받은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그게 정말 흡족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거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종종 교회가 참 부흥하지 못하고 숫자도 줄고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다, 혹은 교회가 왜이 모양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들 한탄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바울이 하는 반문을 또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한국 교회를 버리셨느냐? 아직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소망을 줄수 있는 그런 그루터기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한국 교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어쩌다 우리가 이 모양까지 되었는가. 예전에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부응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고 이랬는데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 은혜를 조금이라도 참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지 아니하시냐. 이제 이런 지경이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는 안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식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식고,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있는 모습도 다 식고 사라졌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직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것 가지고 위안을 삼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 그런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들처럼, 그래도 아직 간당간당하게 살아남은 그런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왕성한 생명력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어제보다 더 풍성한 믿음을, 그리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바울의 선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직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이 과연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인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인지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참 귀한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고, 우리는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기 전에, 또 그들과 같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참 전락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바로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과 깊고 풍성하고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신히 목숨을 부여잡고,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고 날마다 부흥하는 귀한 은혜의 교회, 가정, 각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